인사하시고 나면 얼굴이 활짝 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한국 속담 중에 또 한국 그 미신 중에 복 나가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앞니가 벌어지면은 복이 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미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선수 호나우두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 앞니가 벌어지고도 축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거 보면 그 말은 역시 미신 같습니다. 또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공부할 때도 다리 떨고 밥상머리에서도 다리 떨고 다리 떠는 게 취미였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머니께서 너 수전증이냐?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기원을 아십니까? 옛날 어느 산골에 복낙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복낙이가 아버지가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다리 떠는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다리 떠는 버릇, 뭐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애들하고 놀 때도 계속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참다 못 참던 그 어머니께서 밥 먹고 있는 복나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리 떨지 마라, 복나가. 다리 떨지 마라, 복나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얼굴에 살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리 뱃살이 많아도 아이고 복 없게 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살이 통통하시면은 아무리 배가죽이 등가죽에 들어붙어도 야,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억울한 소리 많이들 듣고서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뱃살이 있어도 얼굴살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복 없는 목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복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깁니다. 150편이나 있습니다. 2위인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그러므로 두 배가 훨씬 넘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길까요? 성경에 그만큼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시편입니다. 그러면 그 시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이라는 말로 이 시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편을 상징하는 말씀, 시편을 대표하는 말씀, 대표 시편이 1편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나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을 아십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교. 왜 그렇습니까? 복만 바라기 때문에 복만 좋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민과 갈등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복만 받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안 믿으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만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복만 추구하는 신앙은 뭡니까? 그것은 원래 현세 기복신앙에서 줄임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복받겠다. 하늘나라의 복, 아이 그건 나랑 당장 보이지 않는 것 상관없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은 나쁜 신앙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복이 없이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러 본당에 오셨는데, 성전에 오셨는데 뭐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안 계시고 다 자기 발로 자기가 운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거 복입니다. 분명한 복입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장보러 마트에 나가십니다. 마트에 나가시면은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은 자기 발로 걷지 못해서 탈 것을 빌려서 장 보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들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뭐 한글 성경은 밋밋하게 시작합니다만 이것을 직접 그 쓰여졌던 히브리 성경 특별히 시편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어로 봐야지 제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점잖게 시작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쉐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쉐르 이 말은 참 복이 있구나. 이야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면서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복받은 것은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감탄받을 만한 복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화면에 나오지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같은 뜻의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악인들을 상징하는 같은 뜻의 말들이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꾀, 길, 자리는 분명히 다른 말들입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아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먼저 꾀입니다. 꾀는 요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편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것들을 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히브리 말은 여성명사, 남성명사, 중성명사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아시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꾀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꾀와 편법과 이 수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의 성격같이 옆에 조용히 다가와서 조분조분 가르쳐주시는 그런 충고와 조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세상 살아? 세상 살려면 세상법이 있어. 그것을 따라야지.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세상의 꾀와 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편법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요즘 종교비자, 종교이민, 종교영주권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한인 교회들이 불법과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뭐 LA 쪽, 뉴욕 쪽이라고 하는데요. 3만 불을 내면 교회에서 가짜로 서류 만들어주고 안수도 주고 그리고 목사로서 서포트해서 영주권까지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보통 3만 불이 최저 가격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이 30명인데 목사가 5명인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받고 일 부리고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답니다. 이렇게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이를 갈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라면 이제 이가 갈린다. 목사라면 이가 갈린다. 나를 노예같이 부려먹었다. 여러분 교회가 편법을 쓰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결과를 뭐 양심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꾀, 여성명사처럼 조분조분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데레크. 이 말은 남성 명사예요. 남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죄입니다. 여러분, 길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번 다니게 되면 길이 생기는 거죠. 원래 풀밭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오솔길이 나고 그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딱딱한 길이 돼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분명히 죄인데, 편법인데, 꾀인데 너무 많이 다녀서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길은 뭡니까? 야, 사람들 다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 다 이 길로 갑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길의 유혹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성명사처럼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그 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역시 자리라는 명사도 남성 명사입니다. 강제로 그 자리에 끌어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꾀였습니다. 그게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엔 자리 깔고 앉습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런데 이 죄가 자꾸 커져서요, 끝내는 그 죄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렇습니다. 한 번 짓게 되면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가. 강권하고 협박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를 나가보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일요일에 가게도 못 열게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도 담배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가대가 아름답게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내 몸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담배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지요. 주일날 가게 문 안 열면 가게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내 몸과 영이 힘을 얻어서 월요일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나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인 중에 제일 비싼 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종사입니다.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 아주 이 전투기 조종사를 키우는 것은 비쌉니다. 제가 공군 나와서 잘 압니다. 뭐 조종사는 안 해봤지만. 심지어 공군 안에 이런 부대도 있어요. 레스큐 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조종사 특별 구조 부대입니다. 심지어 조종사가 적진, 뭐 평양 거기에 조종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팀은 들어가서 구해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조종사 한 명이 이 전쟁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궁화 하나죠? 소령급 조종사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소령급 조종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10년 100억.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상당히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부대에서 노루가 치면은 공포에 떱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노루 치면 비행기 떨어진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종사들은 잘 모르지만 노루를 많이 치기도 하고 노루를 많이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밤에 노루들이 라이트 보면 그냥 뛰어들어요, 차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게 되죠.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상당히 미신적인데 그 외에도 다른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조종관에 있는 계기판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 눈을 더 믿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보면은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햇볕 쨍쨍 쬐는 날, 이따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한번 보세요. 햇볕 한번 쫙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만큼 약해요. 그런데 그 계기 기계들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믿는 그런 미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죠. 캄보디아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원인을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1100m짜리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조종사가 600m로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너무 낮다,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라고 했더니 조종사가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여기 한두 번 다닌 줄 아시오. 지금 안개 끼고 구름 껴서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내려가서 보면서 조종해야겠으니까 교신 끊습니다. 그러고 조종하다가 산에 들이받아서 전원이 다 몰살을 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법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관제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제탑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도를 높여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결론적으로 죽음의 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까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인은 지성적인 면에서 그리스인만 못했고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발달했고 공부를 아주 많이 했죠. 체력적인 면에서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독일 사람들만 못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는 에트루이안 사람보다 못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들마다 못했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이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법과 제도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법과 제도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언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법을 사랑하는 길이 나라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참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 직원만 100명이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되니까 교회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생겨요. 그리고 봉급을 인상해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파업한 직원을 해고합니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직원들이 머리띠 두르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법원에 호소해서 교회분들이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노동법을 어겼네. 그러면서 재판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세상의 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법에 호소합니까? 요즘 한국 목사님들 난리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동기 여자 목사님이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헤어스타일 바뀌었길래 자랑을 하시나? 그랬더니만 빡빡 밀었어요. 아니, 여자 목사님이 아니 절에 있는 비구니도 아니고 왜 머리를 박박 밀어요? 그랬더니만 사학법 재개정하라고 머리 박박 밀었어요. 여기 목사님들 다 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학법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학법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머리 깎고 시위하실까요? 그리고 나가서 단식 투쟁하시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갈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단순히 읽어라가 아니고 사랑해라가 아니고 묵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알려면 명상이라는 말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지요. 명상과 묵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요,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잡념들을 모두 다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자라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뭐냐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묵상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요. 말씀을 가득 채우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나쁜 생각들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것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 단어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얼마나 다양한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하다, 상상하다, 근심하다, 속삭이다, 고함치다, 말하다, 연구하다, 이야기하다, 감명받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말이 단어 하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지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도 해보고 그 말씀을 속삭여보기도 하고 말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끝내 그 말씀으로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즐겁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소리치고 고함치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괴로워 보아야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래. 주야가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밤낮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보낸 시간의 양만큼 나의 영성은 지배됩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한국 비디오 영화 사극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은 와서도 목사님이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대조영 같아 보이고 연계소문 같아 보이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분도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시간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분량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은 지배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쁜 생각하고서 밤에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자면 내 영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세상에 더러운 생각이 그 말씀 먹어치웁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뽕짝뽕짝 듣고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 나의 영이 거룩해질까요? 나의 영이 뽕짝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분량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에다가 설교 말씀 놓으시고 이 찬송가 시에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들으셔야지 내 영이 맑아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없이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쫓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나한테 달린 일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러 작정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피해야 될 세 가지를 피하시고 해야 될 한 가지를 하시면 그것이 복된 길이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자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고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였는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